할렐루야. 평안하셨어요? 메르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불안하고 또 어디 가시기도 또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아마 우리 양정교회 역사상 오늘과 같은 이색적인 풍경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교인들 오는데 합격, 불합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다 스티커 받으셨죠? 그리고 스티커 받으신 분들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색적인 풍경을 보면서 씁쓸하면서도 한켠으로는 또 우습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실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해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메르스로 인한 또 이렇게 피해와 확산을 또 우리가 최소화하고 또 적극적으로 교회의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모습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 참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트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제일 걱정했던 데가 어디냐면 찬양대예요. 찬양대 마스크 쓰면 어떻게 하나, 마스크 쓰고 찬양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그 제일 또 걱정하고 또 봤는데,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찬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와 동일하게 혹 오늘도 여러분들 또 개인적인 또 건강상의 문제나 또 개인적으로 조금 더 건강을 챙겨야 될 분들은 또 악수하기도 좀 불편하시고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중히 사양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고 이렇게 악수를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기쁘게 행복하게 서로를 배려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제목, 말씀의 제목을 부르심을 통해 더 넓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넓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한결같이 바람은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거, 우리가 생각한 거, 우리가 원한 거, 또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참 행복으로 알아요. 참 행복으로 알아요. 근데 혹 그것이 어그러지거나 깨어졌을 때,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까? 나 중심적이지 않으세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그 일이 잘 되면 그 일은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안 되면 행복이 아니에요. 불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이 그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것들은 다 배제된 채 살아가요. 그런 것들은 어쩌면 관심 없이 살아가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 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지 뭐.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열심을 다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다 나 중심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그 일이 척척 잘 풀려가기를 원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자 하는 내용은 없어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없단 말이에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남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뭘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냐면 나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내가 은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냐면 나 중심적인 것에서 내 생각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며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은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은혜로 살아간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나 중심으로도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꼭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갈망이 생겨요. 은혜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갈망.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갈망의 마음이요.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갈망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도 어떤 길은 막히기도 하고 어떤 길은 열리기도 해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려고 몸부림쳐 애써서 살아보는데 수월하게 모든 일이 평탄하게 일이 잘 풀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어떤 때는 막혀요. 그 막힌 것 때문에 답답하고 그 막힌 것 때문에 힘들죠. 날마다 열린 문만 내 앞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열린 문만 있는 게 아니라 닫힌 문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 속에 살아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삶에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업에 문이 닫히는 분도 있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문이 닫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는 또 다른 열린 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또 다른 곳에 열린 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을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비록 내 삶 가운데 문이 닫혔어요. 그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여러분, 문이 왜 닫힙니까? 왜 문이 닫힐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너 거기 가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험하니까요. 위험하니까. 제가 어릴 적 살았던 곳은 바로 백마강 바로 옆에 살았어요. 예. 백마강 여러분도 아십니까? 백마강. 예. 그 백마강 바로 옆에서. 그러면요 여름철에는 옛날 친구들하고 물가에 가서 수영 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종종 빠져서 죽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희 동네 분들도 몇 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저희 어머니 강에 갔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무슨 일 있어도 물가에 가지 마라.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였어요. 물가에 가지 마라. 물가에 가지 마라. 왜요? 죽을 수 있으니까요. 위험하니까요.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문을 닫는 거예요. 또 문을 닫을 때가 언제입니까? 왜 문을 닫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의 처음 계획이 막히는 장면이 나와요. 6절 전반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이 바울이 애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애썼다. 대단히 자신의 계획, 자신의 꿈, 자신의 전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면 인정하지 않았다,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이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본래 이 사도 바울이 계획한 2차 전도 여행의 이 계획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소아시아 쪽으로 나아가려고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를 막으셨어요.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하는 수 없이 부르기아와 또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 땅을 거치고 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요. 복음 전하러 가겠다는데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데 그러면 도와주셔야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도와줘야죠. 잘하도록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계속 도와주셔야 맞잖아요. 그것이 맞지요. 그런데 성령이 가로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막혀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사업하는 분인데 목사님 제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일 크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업이 자꾸 안 돼요. 그러면 그분 저한테 와서 불평해요. 아, 이제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일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전도, 선교, 무엇보다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성령의 주도하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배제한 채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열심, 자신의 애씀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나 선교는 내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성령의 주도하시는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결과가 바로 성령, 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바울이 가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붙여줘야 되고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 상하리만큼 길이 열리지 않고 계속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방으로 꽉 막힌 답답한 현실이 여러분을 꼼짝도 못하게 막을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나름대로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노력도 해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닫힌 문은 열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소아시아 쪽의 문을 닫아버리셨을까요? 왜 닫았을까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다 닫아놓지는 않으셨어요. 완전히 다 닫아놓지는 않았어요. 열린 곳이 있어요. 유럽을 향한 계획이요. 유럽 쪽에 문은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쪽 문을 닫으면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혹 길이 막혀도 거기에서 실망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뒤돌아서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을 더 신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닫힌 문을 만났을 때 절망할 필요가 없지요. 어딘가에는 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으셔야 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옳은 일이고 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상하게 문이 닫힌다면 그렇다면 하던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첫 출발은 나의 걸음의 멈춤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생각대로 의도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열심히 달려간다고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꾸자꾸 일이 막힌다, 일이 자꾸자꾸 닫힌다 생각이 들 때는 멈추십시오. 멈추셔야 합니다.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그냥 달려간다고 애써서 힘써서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막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멈추어서 주님께 물으셔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포기해 주옵소서. 그렇다면 왜 막았을까요? 왜 막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일행을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유럽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원하셨던 거예요. 부르심을 통해 더 넓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원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결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결코 온 유대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사마리아를 거치고 그것이 땅끝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초기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그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했고 자기 민족만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아오셨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그때마다 핍박자들, 박해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교회에 보내셔서 교회를 박해하게 하고 핍박하게 해서 그래서 교회가 흐트러지고 흩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확장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끼리만 즐겁게 지내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자. 우리가 굳이 나가서 이렇게 모멸감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닫힌 문을 만나게 돼도 결코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뜻하지 않게 하는 일마다 닫히면 아, 지금이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될 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구나.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물으셔야 합니다. 결국 닫힌 문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그러한 축복,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요. 사도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셔요. 화를 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막 냅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가서 복음 증거하겠다는데 왜 가로막으십니까? 그렇게 화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빨리 결정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그 길이 막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애씁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또 다른 열린 문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닫힌 문에 의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셔서 또 다른 열린 문을 향하여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기쁨이에요. 대단한 안전이에요. 안정감이에요. 아멘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없었다면 이것이 성령님의 막으시는 것임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불평의 이유가 됐을 거예요. 절망의 한숨이 되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장소를 계속 옮겨간다는 거예요. 지역을 자꾸 옮겨가요. 막히면 또 다른 지역으로, 막히면 또 다른 지역으로 나갑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신뢰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신뢰의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막혀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개 사람들이 이사하려고 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묻죠. 어디로 가십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십니까? 묻죠. 그럼 뭐 이야기하잖아요. 어디 갑니다. 제가 어디로 갑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누군가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어디로 갑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리요.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만약 이랬다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바보 멍충이 아닙니까? 지금 이사 가려고 이삿짐을 막 쌓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삿짐은 싸고 있는데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우스운 거죠. 이건 계급 프로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보세요. 짐을 꾸리고 다 나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어디로 출발할까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출발할까요? 또 가다가 두 갈라길을 만납니다. 그러면 같이 멈춰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길을 갈까요? 이 길일까요? 이 길일까요? 또 다시 갑니다. 가다가 정말 어려운 길에 봉착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되돌아갈까요? 아니면 다시 돌아갈까요?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을 민감하게 의식하겠죠. 왜요? 묻지 않고는 갈 수 없잖아요. 묻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다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지, 너의 최종적 목표는 어디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떠나라 돼 있어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보여줘요. 가라. 떠나라. 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목적지를 분명히 알면요 달려가죠.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가죠. 뭐 주변에 의식할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목적지를 아니까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잘 발전이 돼서 너무 편리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이전에는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시잖아요. 어느 지역을 가려고 하면 잘 모르는 지역 같은 경우는 미리 지도를 다 보고 또 지도를 프린터로 출력을 다 해서 몇 가지 출력을 해서 저는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고 그렇게 해서 이동해서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목적지만 정해놓으면 딱 입력해놓으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요즘같이 사람들이 많이 삶이 편안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늘 묻고 살아야 합니다. 늘 묻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는 곧 늘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진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마침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이끌림에 민감해야 합니다. 어쩌면 비슷한 듯 싶지만 좀 다릅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에 민감해야 합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돼 있어요. 물리적으로 가로막지 않았어요. 사람을 이용해서 그들을 가로막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저 느낀 거죠. 성령의 민감함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민감함이 있었으니까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인 줄 알았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이야기는 나와도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막았다라고 한다면 기록되어 있을 텐데 또 분명할 텐데 눈에 보여질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민감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언제나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지요. 때로는 도무지 걷기 어려운 바시밭길도 있고요. 또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이끌림에 민감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성령에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를 도와줄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고 빨리 도와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걸 무시한다든가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 밀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이끌림에 민감한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다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에 민감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지 않고는 성령의 이끌림에 민감할 수가 없어요. 민감할 수가 없어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만약에 죄와 가까워지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속에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죄와 가까워지면 성령님의 이끌림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도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이끌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내 계획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길에 막히는 그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봅니다. 8절로 9절에 말씀해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되십니다. 여기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곳은 아시아와는 정반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목표했던 그 지역과는 정반대가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본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를 가고자 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정반대 방향인 드로아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울이 이미 자기의 계획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유럽을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유럽을 향하여 가도록 하셨으면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우진 않았잖아요. 요즘같이 자동차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라면 괜찮은데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또는 배를 이용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겨운 여정이죠. 왜 그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그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쉽게 갈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으면 분명히 더 쉽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 고난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마게도냐로 가야 한다는 강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때 그러자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환상을 보여주셔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환상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왔던 환상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환상은 영적 기능으로서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기능으로서의 영성을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영성이 극대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환상입니다. 이때가 언제지요?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나오지요? 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 굳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영성이 극대화될 때까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극대화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성이 자라는 거예요. 영성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성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늦은 밤까지 잠을 청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성이 자랄 때까지, 그의 영성이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에게 환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은 다른 의미로 기도의 응답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계획과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어떤 생각한 대로 했다고 한다면 결코 그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다 척척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요. 그런데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또 도중에 막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린 그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10절에 말씀해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인정함이로라 말씀입니다. 인정함이로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계획이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에 있음을 깨닫고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통해 더 넓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 문이 닫힌 것처럼 하는 일마다 어려움만 더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 방식,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으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부르심을 통해 더 넓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좋은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걸음을 막으셨던 것은 더 넓은 세계로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였음을 보았습니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잠시 그의 걸음을 막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여전히 막혀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그리고 묵묵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제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마게도냐로 건너가 온 유럽을 그리스도의 땅으로 만들었던 바울처럼 부르심을 통해 더 넓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이끌림에 민감함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떤 경우에도 내 계획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통해 더 넓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특별히 메르스의 소멸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관계자들, 투병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불안감에 빠져있는 모든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